공리주의 농거 문단 17. 따라서 부의 극대화 농거 및 개인 책임에 관한 시장 모방적 접근 방법을 옹호하는 좋은 도덕적 농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방금 거부했던 그러한 단순한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단순한 것 1단계, 2단계 이걸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야 한다. 그것은 발레로서 2단계에서 벌써 깨졌다. 공리주의 도덕 이론에서 그 농거를 찾을 수 있는지를 고찰해보자. 이러한 농가는 행위와 위험 부담에 관한 모종의 개인 책임 이론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그렇게 농거를 구성해보면 3단계로 공리주의적 농거가 이루어지게 된다. 1단계, 양가로 1. 모든 사람은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결정을 포함한 모든 결정을 함에 있어서 다른 모든 사람의 이익이 자기 자신 또는 가까운 사람의 이익만큼 중요한 것처럼 행동해야 할 일반적 도덕적 의무를 갖는다. 두 번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평균적 행복을 증진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행복 대 행복을 교량함으로써 이다. 뭐이 말은 좀 매끄럽게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뭐 매끄럽게 의역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행복의 손실분과 다른 모든 사람의 행복의 손실 또는 증가분과 비교 교량을 해서 사회 전체적인 평균적 행복을 증진하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판단 기준이 그 도덕적 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느냐의 판단 기준은 행복 계산이다. 세 번째, 최선의 실천적 구체화, 즉 평균적 행복을 극대화할 의무는 개인 책임의 시장 모방적 규칙이라는 형태로서 달성되게 된다. 그래서 계산을 일일이 해보면은 시장 모방적 규칙을 통해서 그 책임을 확정하는 것이, 개인 책임을 확정하는 것이 평균 회복을 증진하는 것.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농거가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문단 18. 이 농거를 역순으로 단계별로 고찰해보자. 우선 셋째 단계부터 살펴보자. 셋째 단계는 사람들이 시장 모방적 규칙 따라서 부의 극대화 규칙을 받아들이고 따른다면 시민의 평균적 행복을 증진할 것이라고 이 논거는 단언한다. 409페이지 문단 18의 중간을 이렇게 보면은 두 번째 줄이 견해에 의하면 문제되는 사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 규칙을 따른다면 장기적으로 일반적 행복은 증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이러한 생각을 지지하는 어떤 유용한 증거도 제시해주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개개의 시장 모방적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총체적 행복을 감소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일반적 행복을 증진한다는 것인데, 이 명제는 가난한 자들보다는 부자들 사이에서 더 인기 있는 신조로 남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식량 생산과 관련된 어떤 경제적 결정을 살펴봅시다. 이럴 경우에 식량이 부국에서는 남아돌아서 그것을 식량 생산 능력이 충분히 있는 나라와 무역 협정 등을 통해서 무역 장벽을 철폐시킴으로써 강제로 그런 식량 생산을 중단시키고 자기들이 생산한 식량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어떤 전지구적인 경제 질서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게 하는 건 시장 모방적 규칙을 따른 것이죠. 그러니까 거래 비용에 있어서 거래 비용을 줄이고 제일 싼 값으로 공급하는 사람들의 것을 팔아치우게 하고 그것을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파는 것, 이것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전체 세계의 식량 생산 능력은 줄어들게 되겠죠. 전체 세계의 식량 생산 능력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또한, 남는 식량 생산은, 자기 스스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의 식량 농업을 이제 폐쇄시키고 거기다 팔아치우는 걸로 넘어가게 되고, 그 식량이 필요한 제3세계 국가들의 많은 곳에는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식량 시장이 식량이란 자원의 분배가 결정되는 것이 세계 전체의 부를 장기적으로 증진 세계 전체의 행복을 장기적으로 증진시킨다는 어떤 입증이 이루어진 바가 없죠. 오히려 많은 학자들은 그 반대의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필수적인 자원의 분배가 시장 모방적 규칙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면은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얻지 못하고 그것이 불필요한 사람들은 그것을 과도하게 얻거나 버리거나 혹은 강제로 구매하게 되거나 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증거들은 많은 경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뭐 예를 들어서 노동시장에 있어서도 시장 모방적 규칙에 따라서 노동법을 다 없애고 이것을 일반 민법의 고용계약의 원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시장 모방적 규칙에 가장 가까운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규칙을 따른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강행 법규인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것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고용 계약을 맺는다면은 장기적으로 일반적 행복이 증진된다고 3단계 농거는 주장하는데 이 주장은 입증된 바 없죠. 그래서 뭐 최저임금제를 비롯해서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그런 모든 제한을 다 없애버리고 혹은 산업재해에 관한 산업재해 보상에 관한 법률들도 다 없애버리고 그것을 철저히 계약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 평균적 행복이 증진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그러한 주장은 참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는 없다. 우리는 방금 이제 실제로 강행법규가 있는 분야에 있어서 그걸 없애버리고 시장 모방적 규칙을 채택하면은 오히려 평균적 행복이 증진되지 않고 더 감소될 것이라는 강한 심증을 갖게 하는 경우를 들어보았고 또는 시장 모방적 규칙을 현실에서 따르고 있고 그런 식으로 현실이 굴러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제3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분배하지 못함으로써 세계 전체의 평균적 행복을 오히려 낮추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도 보았죠. 그리고 또한 그 시장 모방적 규칙, 즉 부의 극대화 규칙이 평균적 행복의 극대화 규칙과 동치명제라는 점에 대해서도 또 반대되는 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는 행복과 동의어가 아니고 부가 극대화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복은 극대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출간된 행복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보면은 실제로 행복과 부의 절대적 수준은 그다지 밀접한 관계가 없다. 오히려 그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자신의 어떤 상대적 수준이다. 뭐 그래서 이런 것도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이웃들이 다 같이 소득이 300 오르고 자기는 200 오르면 이전보다 더 불행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또 부가 늘어나면은 그 새로 늘어난 부의 상태에 놀랍도록 적응하기 때문에 마치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볼때그 대변의 냄새에 적응하듯이 쉽게 적응해 버리기 때문에 더 많은 부를 원하게 돼서 여전히 그 부에 대한 갈망과 갈증은 여전하기 때문에 행복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행복한 사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극심하게 느끼는 불평등한 시장 모방 규칙에 의해서 전적으로 규율되는 그런 미국 영미적 사회라기보다는 덴마크 제가 본 어떤 행복 그 지표에서 덴마크가 거의 1위였는데 덴마크와 같이 사람들이 검소하게 살면서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소소하게 사는 그런 사회가 더 행복한 사회가 될수 있다. 이런 증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3단계 논거가 입증된 증거가 아니다. 라는 강력한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단 19, 우리가 지금 고찰하고 있는 공리주의 논거를 더 살펴보기 위해서 그것이 참이라고 가정할 수는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논거의 둘째 단계로 넘어와서 둘째 단계가 올바른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즉, question, 사람을 앞에 question, 방갈호 집어넣으시고, 사람을 평등한 배려로 대우하는 것이 평균적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라는 명제가 맞는가를 묻게 된다. 그러니까 1단계에 사람들의 모든 이익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행동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갖는데 이 도덕적 의무를 실현시키는 방안이 바로 평균적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이 2단계 논거의 주장의 내용이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그러한 도덕적 의무의 실천이 평균적 행복을 증진하는 실천과 동치인가? 요 퀘스천이죠. 자, 공리주의 비판자들은 이 명제를 회의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아주 기막힌 이야기 하나를 만들어냈다. If 인종적 앞에다가 if를 동그라미에서 다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 맨 아랫줄 인종적 앞에 if. 인종적으로 완강한 편견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또 과학성을 가지고 있어서 무고한 흑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 공동체 전체의 행복의 전반적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보자. 이것이 고통의 부과를 정당화할까? 이론적 구체화의 수준에서 이러한 조건이 그 가상적 사회에서 이미 전제되고 있다면 공리주의는 무고한 흑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평균적 행복의 증진으로서 추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평균적 행복이 증진되니까. 무고한 흑인은 소수이고 공동체 전체의 흑인 이외의 사람들은 과학적 사람들은 다수란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 수준을 높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통의 부과를 정당화한다는 이론적 구체화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공리주의 철학자는 표준적인 답을 제시하는데 이 표준적인 답은 아까 그몇 쪽이죠? 아까 이 앞에서 이론적 구체화와 실천적 구체화가 구별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몇 문단인지는 찾아보시고. 문단 14였죠. 문단 14에서 이론적 구체화, 실천적 구체화는 구별되고 이걸 자꾸 혼동하지 말라고 이렇게 딱그 덫을 장치해놨죠. 그 덫에 걸린 답이라는 것이죠. 공리주의자들의 답변은. 즉, 그들은 좋은 도덕적 추론은 두 수준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첫째 수준이 이론적 수준에서는 장기적으로 볼때그 공동체의 최대의 평균적 행복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도덕규칙이나 도덕행동의 경률로 삼으려고 해야 된다. 자, 첫째 수준에 네모를 치시고 거기 이론적 수준 줄 치시고 장기적 동그라미 치시고 도덕 규칙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실천적 수준 여기도 네모를 치시고 그렇게 선택된 경류를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첫째와 둘째 첫째는 도덕 규칙이나 도덕 경류를 수립하는 단계이고 둘째는 선택된 경류를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하는 단계라고 이두 단계를 구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리주의자들은 이론적 구체화의 수준 첫째 수준에서 분명히 고문을 비난하고 인종적 편견을 비난하는 규칙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 발레라는 것은 이 발레라는 것은 이미 첫째 수준의 단계에서 그렇게 추천 안 한다는 결론이 나와버렸어. 그래서 실천적으로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이론적 수준에서 이렇게 그 규칙 자체가 장기적으로 평균적 행복을 증진시키는 규칙 자체가 이걸 택해버렸기 때문에, 고문을 비난하고 인정적 편견을 비난하는 규칙을 택해버렸기 때문에, 당신들의 공리주의 비판은 맞지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문단 20. 그렇지만 공리주의의 이 표준적 옹호론은 중대한 문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옹호론은 공리주의의 이론적 구체화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그 실천적 구체화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비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천적 구체화. 지금 우리 이 사회, 현실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허용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평균적 행복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공리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실천적 구체화에 대한 비판인 것이고, 더킨이 지금 예로 든요 가상적 사회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자. 있다고 했을 때, 이론적 수준에서 이론적 가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있다고 했을 때, 이 조건 내에서 어떤 것을 공리주의, 평균적 행복 정진이라는 명제가 추천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이론적 구체화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원리상 부당한 것인데, 실천에 대한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그 원리상 부당한 것이 실천에 있어서는 정당화된다. 이런 논거를 공리주의자들이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무고한 흑인의 고통을 가하는 짓을 하면 공동체 전체의 행복이 실제로는 장기적으로 볼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경험적인 주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더워킨의 비판은 그런 경험적인 주장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천적 구체화는 차치하고서 이론적으로 평균적 행복을 증진하자는 가장 추상적인 공리주의의 원칙이,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가상적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직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어떠한 판례를 산출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411페이지 네 번째 줄 if 우리 중에 앞에 if 동그라미 붙이고, 우리 중에 과학성을 갖는 인간들이 급증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얻는 쾌의 양이 매우 크고 그 기여도 근절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첫째 수준에서까지도 즉 우리가 아주 장기적으로 볼때 무엇이 행복을 증대시킬 것인가를 고찰할 때도, 장기적 행복 수준도 고려할 때까지도 일반적 규칙에 예외를 만들어서 흑인에 대해서 고통을 가하는 것만은 허용하게 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유행을 기대하여 그러한 상황이 나타날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좋은 대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험적 사실의 도덕적 원리의 결론을 자의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존 스튜어트 밀의 On Liberty, CL10의 존 스튜어트 밀스 온 리버티 그 책을 다룰 때 이야기했듯이, 어떠한 도덕적 원리의 결론이 그 사람들의 어떤 가학성의 정도의 퍼센테이지나 거기에 혹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이 강제하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 거기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이론적 구체화의 수준에서 부당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은 경험적 명제를 내세워서 그것을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힘들면은 보면은 이 공리주의자들이 자꾸 규칙 공리주의와 행위 공리주의를, 규칙 공리주의는 이론적 구체화의 차원이고 행위 공리주의는 실천적 구체화의 차원이라서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실천적 구체화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 규칙 공리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평균적 행복을 증진시키는 규칙을 딱 택하게 되면은 그 상황 그 하나만 놓고 봤을 때그 행위가 평균적 행복을 그 상황에서는 하나만 놓고 봤을 땐 증진시킨다 하더라도 규칙 공리주의를 따라서 장기적으로 평균적 행복을 증진시키는 그 규칙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박을 극복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논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충 자료에서 규칙 공리주의와 행위 공리주의의 외연적 동치에 관한 세 문헌의 설명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셀프 익스플레네이토리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다 이해가 되시고, 그 결론을 보자면은, 그 결론상, 이걸 다 읽어보시면은, 결론상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는 동치라는 것입니다. 동치. 그래서 같은 조건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다면은 같은 행위를 추천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 모두 이론적 구체화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같은 사상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는 규칙공리주의는 첫째 수준, 이론적 구체화의 수준, 행위공리주의는 실천적 구체화의 수준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천적 구체화의 수준은 우리가 지금 뿌리박고 있는 현실의 어떤 바뀔 수도 있는 경험적 사실을 고려해서 이론적 구체화에서 나타난 결론들을 적용하는 것이고, 무고한 흑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이론적 구체화의 수준에서 규칙공리주의와 행위공리주의 모두 그런 가상적 상황에서는 무고한 흑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추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고한 흑인의 고통을 가하는 경우 말고도 제가 예로 든 게, 외연적 동치에 관한 요 보충 교환에서 이 페이지 보시면은, 주석을 이렇게 보시면은 절대로 들키지 않는 방법으로 로빈슨 여사의 알몸을 훔쳐보는 피핑 톰이 있다고 합시다. 이 로빈슨 여사는 졸업이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로빈슨 여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통상 이 피핑 톰 사례에서 공리주의 비판자들이 인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피핑톰이 절대로 들키지 않는 방법을 쓴단 말이죠. 이런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이론적 구체화의 수준에서는, 야, 훔쳐보면은 어쨌든 들키게 된다. 이런 경험적 사실을 도입하지 말라는 것이죠. 도입하지 말고 절대로 들키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톰은 로빈슨 여사의 알몸을 매일매일 훔쳐보고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라라는 그런 어떤 규칙공리주의 규칙에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이걸 규율법적으로 증명하게 된다면은 다른 사람이 그 사생활을 침해당해서 불쾌함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절대로 없고, 그 이외에 어떠한 부작용도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규칙을 도출하게 된다는 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로빈슨 여사를 훔쳐봐도 된다는 결론을 다루는 것은 이론적 구체화의 차원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봐서 로빈슨 여사를 그렇게 훔쳐보게 되면은 다들 훔쳐보게 되니까 더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론적 구체화의 수준에서 원리상 부당함을 밝히는 논증에 대한 반박이 될 수는 없고 회피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는 이 흑인의 경우는 우리가 원리상 부당함을 좀 쇼킹하게 알기 위한 발레로서 든 것이고, 실제로도 경험적인 사실에 따라서 이 이론적 구체화의 수준에서 발견된 원리상 부당함이 실천적 구체화의 과정에서도 여전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동성애 커플, 특히 게이 커플들이 공공장소에서 이성애 커플들이 하듯이 서로 애정을 표현하고 껴안고 키스하고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을 보는 것을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 많은 한국 사회의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회적 압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그들 무고한 동성애 커플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죠. 그 고통을 가함으로써 불쾌하고 보기 싫은 것을 보지 않음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평균적 행복은 증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천적 구체화에 있어서 경험적 자의적인 어떤 경험적 사실에 의존해서 회피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 셈이죠. 평균적 행복의 증진을 추천하는 공리주의는 실천적 구체화의 수준에서도 동성애 커플은 공공장소에서 이성애 커플들에게는 당연히 수용되는 수위의 애정 표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의무라고 추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서는 반정부 행위나 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하여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일말의 동정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사회의 통합을 촉진시키고 또한 그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을 보면은 응당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이 처벌받는다는 그런 또 쾌감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평균적 행복을 증진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조금 달리 생각하게 되어서 반정부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고문하고 족쳐서 조직을 잡아내고 일망타진하여 사형을 판결을 내리고 다음날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쾌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것이야말로 실천적 구체화에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 구체화 차원의 회피이지 이론적 구체화 차원에서의 반박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동일한 고문과 그런 어떤 형사소송법상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1970년대에는 도덕적으로 추천되다가 2000년대에는 도덕적으로 추천되지 않는 것은 원리상 그것이 부당하다는 면을 보이는 것이죠. 그 외에도 현재 문제되고 있는 그런 사례는 많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추천하는 행정경찰 권력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수 한국 사회의 사람들이 찬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영장 없이 체포되고 구금되는 것을 추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반수를 넘을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쾌락의 양이 크고 노숙자는 우리 사회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천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공리주의 이론의 이론적 구체화 속에 들어있는 원리적 부당함을 드러내주는 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뭐그 외에도 뭐 음란문학을 설파하는 자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통념에 맞지 않는 많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죠. 자, 다시 2편 두 전략으로 가서 문단 22. 그렇지만 또다시 논의 전개의 필요상 둘째 단계, 즉 사람들을 평등한 배려로 대우하는 것과 평균적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동치이다라고 가정해보자 해서 둘째 단계 우리가 비판했지만 맞다고 해서 첫째 단계까지 한번 씨를 말려보자. 끝까지 한번 추적해서 첫째 단계까지 비판해보자. 첫째 단계는 뭐였습니까? 자, 다시 첫째 단계. 407페이지 양갈호 1, 1단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결정을 함에 있어서 다른 모든 사람의 이익을 자기 자신의 이익만큼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행동해야 할 일반적인 제너럴한 올웨이즈한 도덕적 의무를 갖는다는 것이었죠. 이것이 맞는 전제이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412페이지 문단 21의 중간 정도입니다.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람들은 타인의 이익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배려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정도로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수긍할 만하다. 그런데 이 신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always고 둘째는 과실이나 불법행위 사건에서만 그런 동등 배려 의무가 있다는 것인데, 첫째는 사람들이 항상 평등주의적 의무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첫째 동그라미 치시고, 첫째 동그라미 줄로 이렇게 쭉 그으셔가지고 공리주의적 논거가 취하는 설명 방식이라는 것이죠. 둘째 동그라미 치시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부담스러운 의무가 없지만, 과실이나 불법 방해 사건에서는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자기 자신의 이익과 동등하게 배려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문단 22.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의 공리주의 논거는 이 전략 가운데 첫째 것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페이지 412페이지, 그러니까 문단 22의 중간쯤입니다. 그런데 412페이지 밑에 셋째 줄. 그런데 우리 대다수는 이러한 보편적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일상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이익과 계획을 선호할 정상적인 법적 자유뿐만 아니라 도덕적 자유가 있으며, 타인의 것은 특별한 연대 책임과 유대관계를 느끼는 소수의 경우만 있다는 태도를 선호한다. 뭐, 재산권을 행사하는 일상적 결정을 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을 한다. 가방 판매 사업을 한다. 그래서 상점을 이렇게 열었는데, 이 세상에는 많은 실업자들이 있다. 그런데, 내 주위에는, 문과를 졸업하고 빌빌대는 친한 친구 실업자 한명 있다. 그래서 이 판매점에 공석에 자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우선하여 채용한다. 이거 재산권 행사의 일부죠. 그러니까 연대 책임과 유대관계를 느끼는 소수의 경우만 있다는 태도를 선호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경우에 한국 사회 모든 실업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면은 매우 친한 친구가 그 자리를 원하고 있으며, 자기 자신도 그 친구랑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 서로 죽도 맞고 농담 따먹기도 하면서 가방까지 판다면 이 어찌 더 이상 좋을 수 있겠는가? 인데, always, 보편적 책임이 있다면은, 신문이나 광고에다가 공채 광고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월급 얼마 해가지고 내서 친구랑 경쟁하게 해가지고 가슴이 아프지만 내가 볼때 면접 결과는 내 친구가 아닌 저 분이 더 뛰어난 것 같다. 친구야,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공리주의는 이렇게 생각해라는 것이고, 우리는 문단 22의 끝에서 세 번째 줄, 우리는 이러한 상황, 이 모종의 이유에서 특별한 상황이라고 느낀다. 여기서 상황이라는 것은 과실과 불법 방해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황, 동그라미 치시고, 과실과 불법 방해의 상황에서만 다른 사람의 피해를 나의 피해와 똑같이 중요하게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그런 상황이 아닐 경우에 누구를 고용한다거나 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의 행동에 있어서까지도 다른 사람의 이익을 내 친구의 이익과 동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특별한 방식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점에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이 특별한 경우라는 것을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느냐? 좀 개념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자. 에서 23문단, 문단 23. 추상적 권리의 충돌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법제도는 이런 법정 재산권이라고 불리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문단 23 중간 정도에 우리의 법제도는 prima facie 이런 일견하여 볼 때, 이런 모든 뭐 일견하여 볼때뭐 청구 원인의 요건이 다 갖추어진 이런 뜻이죠. 법적 재산권이라고 불리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저자는 이를 추상적 권리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 다음에 나는 앞에다가 EX, example, 방가로 해서 뭐 나는 나의 열차를 내 소유 토지 위에 노반에 따라 운행할 추상적 법적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걸 있죠. 뭐 긍작물을 재배할 추상적 권리가 있고 또 아파트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추상적 권리가 있고 트럼펫을 연주할 추상적 권리가 있고 조용히 수학 공부를 할 추상적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일형의 권리, prima facie right 혹은 abstract right, 추상적 권리라 부른다. 왜 그렇게 부르냐? 왜 그렇게 부르냐 하면은 이것들이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등주의적 의무가 등장한다고 여기는 것은 바로 이 추상적 권리의 충돌 상황에서이다. 문단 24. 공리주의자는 이러한 태도, 이 태도는 옹호할 여지가 없는 이기심을 보이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태도에서 이 태도는 문단 24, 세 번째 줄의 이 태도는 추상적 권리의 충돌 시에만 평등주의적 의무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이 뜻이죠. 공리주의의 반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비판이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들어가는 것이죠. 제비판. 그러나 이것은 거의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적어도 이것이 현실에서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에 관하여 시장 모방서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렇다. 이것이 현실에서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에 관하여 이것이 여기서 이것이라는 말은 always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사람의 이익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도덕적 의무가 이 말이죠. 거기에 이것이가 가리키는 말이고 현실에서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를 시장 모방적 규칙에 따라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특히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라 할수 있겠다. 이 말이죠. Why? Because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모방서를 취하게 되면 그 앞에다가 Why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모방서를 취하게 되면 우리가 내리는 거의 모든 결정은 어떤 가상적 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이 우리가 어떤 것을 하지 않는 데 대하여 그것을 할 권리가 얻기 위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고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지불할 것인가를 항상 고려해야 된다며 만약 그들이 지불한다면 우리는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무 빨리 읽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 내가 뭘 자유롭게 뭘 하려고 하는데 너 그거 하지 마 이러고 나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지불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민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당신이 시민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십시일반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1원씩 모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시민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싶어서 운영하기 위한 권익권을 따기 위해서 낼수 있는 시장 가격보다 넘겠죠? 4천만 원 아닙니까? 4천만 원 제가 어디서 구해서 내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1원씩 내면은 저를 못하게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보다는 뭐, 요 밑에는 이제 비슷한 걸또 두어킨 예로 들었죠. 예컨대, 양심적인 법학 교수들은 어떤 책이든 법철학 분야에서 출판된 것이면 읽을 의무를 느끼며, 그래서 법철학 책이 훨씬 덜 나왔으면 하고 바란다. 뭐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인터넷에 떠드는 거야 뭐 별로 안 보죠. 일단 논문이건 뭐건 출판되면은 읽어야지 이제 또 학문의 최첨단에서 이 논자로서 끼는 것이지. 너 아직 그것도 몰랐냐? 지금 논쟁의 이 어느 정도 전개됐는데 그것도. 그래서 전체 교수 사회는 나에게 이 책을 출판하지 말도록 출판사가 나에게 지불할 수 있는 인세보다 내가 이 책을 출판해서 벌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당해 보인다. 그러니까 도킨이 법의 제국이 어려운 책을 팔아서 돈을 얼마나 벌면 벌겠습니까? 근데 교수들이 한 사람당 5천 원씩만 낸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 교수 사회가 그렇게 내면은 그럴 경우에 이 시장 모방적 규칙과 결합된 단계 1의 논거는 그것을 출판하지 않을 도덕적 의무를 갖는다고 결론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은 이 면에서 더 많은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고 또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행동만을 하는 꼭두각시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움직이게 되어 사회의 구성원이 시방무방적 의무를 받아들이는 사회에서는 인적 자율성은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무는 결코 잠자리에 들 날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 멋진 말로 문단 24를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에 특히 그 행동이 주류의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면은 자신의 자율성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게이 커플들이 극장에서 서로 손을 잡거나 볼에 이렇게 키스를 하거나 하는 행동을 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100원씩이라도 지불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전 국민이 100원씩 지불하면은 도저히 그걸 낼 수가 없겠죠. 그 실제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경찰력의 행사를 발동하는데 경찰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그런 의무,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떼지 않는다 하더라도, 디센트한 어떤 주류와는 의견이 다른 그런 책을 출간한다거나 그런 것을 막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주류의 어떤 당연한 통념과 어긋나는 책을 출간하기만 해도 그 출간을 막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어서 그걸 막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적 자율성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지역 상권에 진입하여 훨씬 더질 높은 어떤 서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근데 그 근처에 이렇게 드문드문 있는 서점들은 잘 해왔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서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잘 살아왔는데, 당신이 왜 애써, 하드워킹하게 만드는 그런 서점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를 망하게 하느냐. 들어오지 말고, 이거를 돈을 받아라. 그렇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그런 거를 고려해서 안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무는 결코 잠자리에 들 날이 없을 것이다. 또뭐 친구를 고용하고 싶은 사람은 공채에 이제 지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원 비용으로 우리가 10만 원씩 내겠다. 이렇게 하면은 친구를 고용을 못 하게 되는 것이죠. 문단 25. 그래서 공리주의적 시장 모방론자는 다른 노선을 생각해 볼 것이다. 그는 저자가 기술한 공리주의 논거의 두 수준을 구별하는데 의거하려고 할수 있다. 즉 장기적 행복과 그 행동 하나만 떼어냈을 때 보았을 때 결론 요거를 구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 전체의 행복이 장기적으로 잘 가장 잘 구현되는 것은 더 완화된 식으로 행동하는 때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할 것이다. 더 완화된 식은 뭐냐면은 뭐, 하나의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는 엄격한 의무, 모든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와 불법행위의 경우에만, 불법방해의 경우에만 그렇게 고려하는 것으로 행동할 때에 사회 전체의 행복이 장기적으로 평균적으로 가장 잘 증진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 길을 이불로 힘들게 둘러가는 거죠. 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한 부담스러운 의무가 없지만 과실과 불법 방해 사건에서만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고 처음부터 의무가 제한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412페이지의 문단 21의 첫째처럼 항상 평등주의적 의무를 갖는다. 첫 번째 계단 1이죠. 항상 갖는다. 두 번째 계단은 그런데 갖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평균적 행복이 오히려 덜 증진된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래서 결국 완화된 방식으로 의무는 항상 같지만 그 의무를 구현하는 방식이 평균적 행복을 가장 잘 증진시키려면은 평소에는 완화된 방식으로 그 의무를 실천하고 사고와 불법 방해 행위의 경우에만 엄격한 방식으로 평등주의적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쉬운 길을 힘들어 에둘러 오는 그런 어쨌든 힘들어 에둘러 왔지만 완결성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완화된 방식으로 행동하면서 아무 생각도 없으면서 평등주의적 의무를 다 하는 것이다. 항상 나는 모든 사람을 잘 평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이말좀 어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의 친한 친구를 좋은 직장에 채용하면서 내가 이 짓을 하는 것이 평균적 행복을 증진시킨다라고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그거를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416페이지 문단 25에 이런 평가시는 임기응변에 거친다. 현실에서 그 엄격한 요구를 완화함으로써 공리가 더 증대된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랄까 고용에 있어서 친소관계를 고려에 넣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풀어주는 게 공리가 더 증대될 것인가 명백하지 않죠. 사립학교에 보면은 제가 나온 그 사립학교도 전부 다 동아대 사범대 출신들로 딱100% 차 있었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동아대 사범대 출신들로만 고용할 수 있는 그 사립학교 재단의 그 권리가 혹은 교장의 권리가 완화됨으로써 사고와 불법 방해 행위의 경우는 아니고 이거는 근로계약의 경우인데 근로계약을 채용함에 있어서 완화시키면서 공리는 더 증대되었는가? 공리가 더 증대 안된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적 연줄망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고, 사적 연줄망을 강화하는 데 투자함으로써 공적인 신뢰는 그 사회에서 감소될 것이고, 그런 공적 신뢰가 감소되었다는 것은 신뢰라는 하나의 사회적 자본이 그 사회에 박약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는 그 사회의 생산성을 오히려 줄이는 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반대가 아닐까. 그런 것이고. 또한, 1번이 그걸 정말 동그라미, 그 요구를 특별한 방식으로 완화해야지만, 즉, 재산상의 추상적 법적 권리가 충돌하는 그때에만 완화해야 전체의 공리가 증대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리주의가 그 에둘러가는 그 증명 방식을 택하려면,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를 증명해야 되는데, 이 증명이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아직까지 아무도 성공한 바가 없다. 그리고 논증의 어려움으로 그러나 이후의 위험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는 명백하지 않으며 해서 그러나를 동그라미 치시고 그 옆에 논증의 어려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역추론의 위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추론의 위험. 이를 시도하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 도덕의 현실이 이러한 구별을 한다는 사실로부터, 공리주의에 의하면은, 이런 의무 체계가 다른 의무 체계들보다 장기적으로 평균적 행복을 더잘 증진시키라는 역추론에 이를 위험이 더클 것이다. 거꾸로 된 위험이 더 클. 왜냐하면 입증하기가 곤란하니까, 뭐 지금이 평균적 행복 증진에 제일 좋은 거야. 상당히 그 기농론적 발상이죠. 존재하는 것은 이성적인 것이다, 합리적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데, 그렇다. 그리고 또한 가지 비판은 장기적 이익을 너무 물신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이 분명히 평균적으로 행복이 증진되지 않고 있는데, 장기적 이익, 입증할 수도 없는 그 장기적 이익을 물신화해서 그런 규칙을 물신 숭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도 또한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5절. 평등주의적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편, 사적 책임과 공적 책임. 그래서 우리가 방금까지 뭘 했습니까? 방금까지 한 내용이 뭐였냐면은, 보세요. 처음부터 논의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법에 대한 경제적 해석을 설명했죠. 그리고 법에 대한 경제적 해석이 하나의 법 해석 이론으로서 성립하려면, 첫 번째, 우리의 법 실무에 부합해야 되는데, 이 요건은 일단 통과했다고 보자. 두 번째로서, 그러한 법 실무를 또한 정당화해야 된다. 정당화해야 되려면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달리 행동했어야 한다 라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도덕적 책임의 체계를 원용하로서만 가능하다. 그렇다면은 책임 부과를 시장 모방 기준에 의존하라는 내용을 갖는 도덕적 책임의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옹호론의 한 방안이 단순한 옹호론, 두 단계의 농구로 이루어진 단순한 옹호론인데, 1단계, 2단계로 나누었지만, 2단계가, 5만원에 팔려고 하는 책을 10만원짜리에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뺏어서 주는 그런 발레로서 깨부셔졌기 때문에 좀더 복잡한 농구를 생각해보자.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공리주의적 농구인데, 1, 2, 3단계로 이루어졌는데, 3, 2, 1단계 각각 다 깨부셨다. 그리고 1단계는 완전히 안 깨부신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로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역추론의 위험에 도출되게 되어서, 그래서 항상 도덕적 의무를 갖는다고 가정하는 1단계도 사실상 문제가 있다 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보고, 잠시 쉬었다가, 사적 책임과 공적 책임 하도록, 하겠습니다.